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의 정예부대인 혁명수비대는 오늘 미국과 유럽연합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의 적대적 접근에 맞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가속화할 것이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를 불인증하면서 추가 제재를 지시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이란은 그 같은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서방과의 핵 합의에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다며 방어용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중국은 어제 개막한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책 방향을 시진핑 사상으로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주석의 이름이 당원에 명기되고 그의 권력이 더욱 공고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위정성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류원산 중앙서기처 서기 등 3명의 상무위원은 어제 열린 회의에서 모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당원에는 현재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만 명기돼 있으며 만약 시 주석의 사상이 이번 당대회에서 당원에 명시될 경우 이들과 같은 건위에 오르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미얀마 군부가 소수민족 로힝야족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어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로힝야족 인종청소 논란이 일고 있는 미얀마 라카인주 사태에 미얀마군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이런 잔악행위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틸러슨 장관은 미얀마는 중요한 신생민주국가라며 미얀마 군부가 앞으로 나라의 장래를 어떻게 끌고 갈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군이 로힝야족을 조직적으로 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군인들은 로힝야족에게 마구 총을 쏘거나 마을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때문에 로힝야족 수십만 명이 국경을 넘어 인접국인 방글라데시로 도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군부대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의 자살폭탄 테러로 적어도 43명의 정부군 병사가 숨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오늘 아프간 남부 칸다하르주 인근 군사기지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자 외에 9명이 다치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번 공격을 가한 탈레반 측도 적어도 1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은 미국 등 서방국들이 지원하는 아프간 정권에 반대해 10년 넘게 무장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영유아 사망률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숨지는 5세 미만 어린이가 여전히 하루 1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숨진 5세 미만 어린이는 전 세계적으로 약 560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1990년 1260만 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지만 아직도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어린이들의 사망 원인은 폐렴과 설사, 말라리아가 가장 많았으며 영양 부족도 전체 영유아 사망의 절반가량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 사망률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지난달 23일 실시된 총선 결과 노동당이 9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하면서 30대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어 그동안 연정 협상이 진행돼 왔으며 소수 정당인 뉴질랜드 제일당은 오늘 노동당과 녹색당과 함께 연정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7살의 제신더 아던 노동당 대표가 새 총리를 맡게 됐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여성이 총리가 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며 아던 총리는 150년 만에 가장 젊은 총리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19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UN에서 우주 개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도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UN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이되 군사적 옵션도 계속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 산하 제1위원회에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 두 건이 제출됐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입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외교관리가 유엔에서 또다시 우주개발 권리를 주장하자 이 역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일축한 건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Any satellite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would be a clear violation of these resolutions.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8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더 많은 위성을 쏘아올릴 계획이라는 김인용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는 어떤 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대사는 17일 유엔 우주공간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국가 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는 경제개발과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실용위성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우주개발은 모든 측면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며 미국이 이를 불법화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그러나 관련 프로그램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quire North Korea to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북한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 유예 조치를 복구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최 대변인은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5일에서 7일 일본을 방문해 납북자 가족을 면담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은 한국인 납북자 문제에 전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납치 문제를 비롯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끔찍한 인권 위반과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계속 촉구한다고 답했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ttention to the North Korean regime's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애덤 세베니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처럼 한국인 납북자 문제 역시 적극 제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적인 외교 대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법을 선호하지만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군사 옵션을 계속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이되 군사적 옵션도 계속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 is diplomacy backed by credible military power. My job as a military commander is to develop those hard power options.
해리스 사령관은 17일 국제전략연구소가 싱가포르에서 주최한 행사 연설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도전 과제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외교를 선호하지만 이때 믿을 만한 군사적 억지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임무는 이런 군사적 선택 방안을 고안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자신은 이를 실제로 상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은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미국 서부의 LA, 하와이 호놀룰루, 한국의 서울, 일본의 도쿄, 호주의 시드니나 싱가포르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ll continue to provide military options to President Trump and Secretary Mattis while doing everything possible to emphasize.
해리스 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계속 군사적 옵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바란다는 점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This includes calling on China to do more to exert its considerable economic influence to stop Pyongyang's unprecedented weapons testing.
북한의 전례 없는 무기 실험을 중단시키기 위해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진 상당한 경제적 영향력을 보다 더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이 미국과 같은 목표를 추구할 확실한 이유가 있다며 북한의 행동은 중국이 수십 년간 이룩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하는 올바른 행보를 보였지만 국제사회는 중국이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또 변덕스러운 지도자 김정은의 수중에서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이 결합되는 것은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해서 진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모한 독재자라며 국민들의 번영과 복지보다는 자신의 권력 추구를 더 중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제1위원회에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 두 건이 제출됐습니다. 북한의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삼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총회사나 제1위원회에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권고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영국 등 65개국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북한과 관련해 지난해 1월 6일과 9월 11일 그리고 지난달 3일 실시된 세 차례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전면적으로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추가 핵실험을 하지 말고 6자회담 등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조속한 발효를 권고하는 이 결의안은 그 밖에도 아직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 특히 조약의 발효를 위해 비준이 필요한 모든 나라들은 가능한 한 빨리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지난 199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고 현재 183개국이 서명하고 166개국이 비준했습니다. 하지만 조약의 발효를 위해 비준이 필요한 국가들 가운데 북한 등 8개 국가가 조약을 비준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포기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호주와 브라질, 멕시코 등 12개 나라가 공동 발의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결의안은 핵무기가 인류에 가하는 위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2005년 9.19 공동성명 등 6자회담 공약 등을 이행해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관점에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안전협정을 준수하고 북핵 6자회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이달 26일에서 다음 달 2일 사이에 이 결의안들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전문가들 또 언론의 평가가 최근 주목될 만한 변화가 평가에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전망과는 달리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견해가 크게 늘고 있는 건데요. 자,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건가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야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미흡한 안보리 대북 결의와 각국의 이행 의지 결여 등 여러 허점으로 인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대북 제재가 통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예. 이런 평가는 언론들과 전문가, 관련국 정부 당국자들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대북 제재의 효과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이었던 것과는 크게 대비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평가가 달라진 겁니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예. 우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결의 2275호가 더해지면서 북한의 수출이 90% 줄었다는 게 미국의 판단입니다. 예. 안보리 결의는 석탄과 의류, 수산물 등 북한의 주력 수출품 대부분을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고 예. 북한으로의 수출 역시 크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겁니까?
예, 미국의 이른바 압박 캠페인입니다. 예. 미국은 특히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행정부 모든 부처가 적극 나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극대화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현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다른 나라 관계자들과의 회동에서 반드시 대북 압박을 요청하도록 지시했는데요. 그 결과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 또는 축소하거나 인적, 물적 교류를 중단한 나라가 지금까지 20개 나라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양한 제재와 압박 캠페인이 북한을 바짝 조이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숫자상으로 보자면 이른바 압박 캠페인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점점 늘어나니까요. 동참하고 있는 나라들이. 근데 이제 미국 정부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핵심은 중국의 참여일 텐데요. 중국이 실제로 이 대북 제재와 압박에 성실하게 나서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나 설명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중국은 일단 기회 있을 때마다 안보리의 제재를 성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란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협조를 평가하는 발언을 했고요. 예.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은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안보리 결의를 합법적 무역뿐 아니라 밀무역에 대해서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한 바 있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옥죄는 그런 움직임들 강화되고 늘어난 것만은 사실인데 자 그렇다면 이런 그 움직임들이 실제로 북한 내부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런 증거나 조짐은 있습니까?
우선 북한 내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을 한 가지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예. 또 북한이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의 제재를 비난하면서 우리 국가의 발전과 인민생활에 끼친 피해와 손실이 헤아릴 수 없이 막대하다고 밝힌 것도 예. 제재의 효과를 가늠하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예, 그렇군요. 미국의 목표는 이런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조건 없는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북한을 유도하겠다 이건 아니겠습니까? 전망은 어떨까요?
북한은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시간이 갈수록 이런 어려움은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때문에 핵을 포기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 이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의 전망은 이렇습니다. 북한에서 기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는 순간 정권과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분명히 하고 있고 반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북미 간의 대화는 결국 성사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만일 미북 간 직접 대화가 성사된다면 예. 그 시작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하지만 설령 대화가 시작된다 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까지는 길고도 어려운 협상의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미한 동맹 관계와 대북 공조를 구체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 한국의 전직 관리들은 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시점에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는데요.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입장과 대응을 구체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so it'll be important for President Moon and President Trump to talk about how they remain in communication.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합의할 것인지, 협상의 적기가 언제인지, 협상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는 게 중요할 것이란 겁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또 어떤 상황이 무력 사용을 촉발할 것인지, 그런 환경에서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해서도 두 정상이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 측 수석 대표로 제네바 핵 합의를 이끌었던 갈루치 전 특사는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런 논의의 필요성을 조언했다고 말했습니다. 2차 북핵 위기 때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통화대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위대한 동맹이 무엇인지 그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a very good opportunity for President Trump to see firsthand, first of all.
위중한 시기에 두 정상이 위험한 북한의 위협에 맞서 어떻게 공조할 수 있는지 보다 자세히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란 겁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통화태 담당 수석부 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미국과 한국 동맹의 결속을 증대하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두 동맹이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 이 시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란 겁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 차관보는 특히 두 동맹이 통상적으로 같은 페이지에 있다고 보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좀 더 같은 페이지를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re generally on the same page, but every once in a while you hear hints and suggestions that sometimes we're not. So this will be an excellent opportunity to take stock of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은 북핵 문제 해결과 동맹 강화를 위해 어느 분야에서 협력을 더 확대할 것인지, 진전을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논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란 겁니다. 한국의 일부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도 비슷한 전망을 하면서도 일부 돌발 상황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시기에 도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그 시기에, 그 시점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또는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세현 전 장관은 북한을 밀어붙이지 말고 회담장으로 끌어내는 물밑 작업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공산주의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착오를 보면, 과오를 보면 게 뭐냐면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자.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미국식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시아 공산당을 상대할 때는 아시아적 그 이 뭐랄까 그 특성, 문화의 특성, 특히 그 저항적 민족주의, 민족주의가 굉장히 저항적입니다. 네. 베트남 민족주의도 저항적이고 북한 민족주의도 굉장히 저항적이에요. 네. 그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그 밀어붙여가지고는 네. 미국은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전성훈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은 한국의 안보 상황이 6.25 전쟁 직후나 베트남전 직후만큼 중대한 위기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굳건하게 지키겠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한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을 다차원적으로 다방면적으로 강화해서 전혀 한미 동맹의 이상이 없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또 미사일 가지고 어떠한 위협을 하고 공갈 협박을 하더라도 한미 동맹 차원에서 굳건하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킨다라는 확신을 우리 국민, 또 우리 정부, 또 북한, 또 주변 4강 국제사회에 전체적으로 그거를 알리는 명확하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이번 트럼프 방안의 최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은 트럼프와 문재인 정부 모두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경험이 매우 적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이 협력을 실질적으로 심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각 정부마다 경험이 적었고 특히 미국의 신정부도 그렇고 우리의 신정부도 그렇고 경험이 우선 일천했고 그다음에 서로 간의 그 교류도 일천하기 때문에 그 이번이야말로 이 한미 간에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그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 서로가 이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두 나라 사이에 그동안 너무 혼란스러운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더 정확하게 명확히 하면서 앞으로 4년 정도를 함께할 이정표를 세우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이 연구원의 최강 부원장 등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대규모 반미 혹은 반트럼프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이런 반트럼프 시위를 직접 본다면 돌출 발언이나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성훈 전 비서관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시위는 민주주의 국가의 한 단면이라며 반미 시위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democracy. People can protest. People can demonstrate. That's what democracies. People in democracies.
두 나라 국민은 누가 친구인지 잘 알고 있고 미한 관계는 여전히 매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위가 두 나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크리스 힐 전 차관보 역시 많은 국제 행사에서 시위를 볼 수 있다며 두 나라는 그런 우려보다는 협력 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을 이상적 사회주의 국가로 신봉하며 1970년 평양을 방문했던 전 흑인 인권 운동가가 이 북한의 현재 인권 상황을 악몽으로 규정했습니다. 흑인 해방을 기치로 내걸었던 무장 조직 블랙팬더의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1980년대 인권 변호사로 변신한 캐슬린 클리버 씨는 46년 전 이른바 스탈린식 스위스로 알았던 북한이 지금은 끔찍한 경찰 국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일대 법과 대학을 거쳐 지금은 에모리 법과대학원에 재직 중인 클리버 교수를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블랙팬더가 북한과 처음 접촉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He went to Algeria. And when he was in Algeria, it was during the Pan-African Cultural Festival, the very first
블랙팬더 최고 지도부 일원이었던 전 남편 엘드리즈는 미국에서 경찰 살해 사건에 연루돼 1969년 알제리로 피신했습니다. 당시 알제리에서 범아프리카 문화제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알제리 주재 북한 대사를 만났죠. 이를 계기로 엘드리즈는 그해 북한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이듬해 북한에서 반제국주의 기자 총회가 열렸는데 엘드리지가 이에 참가할 미국 대표단 15명을 조직했고 북한과 중국,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회의는 김일성을 서방 세계에서 어떻게 보는지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블랙팬더가 운영하는 신문이 관련 기사를 썼기 때문에 초청된 겁니다.
남편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건 언제였습니까?
When he planned that delegation, The time that he would be in Korea coincided with the time that I was.
딸아이 생일이 1970년 7월 31일이니까 그 즈음입니다. 저는 만삭 상태였고 북한에 들어가 아이를 낳았죠. 엘드리지가 대표단을 꾸릴 당시 저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저 혼자 알제리에 남아서 출산하는 걸 원치 않아서 알제리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저를 초청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에선 8주에서 9주 정도 있었습니다.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출산일 10일 전부터는 병원에 있었고 이후에는 회복 절차를 받았습니다. 이때 김일성 주석의 부인인 김성애를 만났습니다.
김성애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It was a formal event in the sense that it was arranged by somebody else. She came with her interpreter. She came to the guest house.
제가 머물던 초대소에 찾아왔습니다. 매우 외교적이고 격식을 차린 자리였습니다. 저와 친해지려고 찾아온 게 아니었다는 뜻이죠. 제가 블랙팬더라는 단체의 대표로 북한에 온 손님이었기 때문에 저를 만난 거죠. 북한에서 태어난 제 딸 이름은 조주영입니다. 제가 고른 이름도 아니고 저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김성애가 직접 지어줬고 뜻은 주체 조선에서 태어난 젊은 여자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따님이 아직도 그 이름을 사용하나요?
Yeah, that's her name, Joju. Joju Younghee. That's her name. Short is Joju. She likes it, I guess.
네, 줄여서 조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여자들은 특별한 이름을 사용하는 걸 좋아하죠.
북한에서의 체류는 어땠습니까?
I was put in this beautiful remote guest house called Zhangziwan. And it was a place where they would bring diplomatic visitors, but it was very
외딴 초대소에 머물렀기 때문에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머문 곳은 호텔처럼 요리사와 운전사, 통역사, 그리고 보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 소속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 통역사가 이 사람하고 말다툼을 하다 울더군요. 당시 저희는 해외에서 가져온 잡지와 신문들을 통역하는 여성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마 이 때문에 논쟁이 시작된 것 같아요. 당시에도 정부는 엄격히 통제됐고 평양에서 발행되는 신문에는 어떤 정보도 없었습니다.
전 남편 엘드리지는 왜 주체 사상에 빠지게 됐습니까?
He was phenomenally inspired. The concept of self-reliance was it's very congenial.
그는 놀라울 정도로 감명을 받았어요. 자립이라는 개념은 당시 미국 흑인들에게 매우 잘 맞았습니다. 식민지 지배자나 노예주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의존한다는 뜻이니까요. 독립적이라는 거죠. 그는 주체 사상의 이런 개념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당시 교수님도 주체 사상에 끌리셨나요?
I didn't actually pay as much attention to the ideology of Duché as he did.
저는 엘드리지만큼 이 이념에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당시 이미 매우 독립적이었고 감옥에 간 적도 없었습니다. 엘드리지는 수배자였고 미국 여권도 없었지만 저는 여권도 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미국 흑인과 주체 사상이 잘 맞았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Self-reliance. Well, first of all, we had to be self-reliant. I mean, a lot of things were not done. For black people, they had to do it for themselves. They had to.
흑인들은 주체를 실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노예제가 폐지된 뒤에 흑인 단체들은 자립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일부 흑인들은 심각할 정도로 남에게 의존했었죠. 노예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1960년대에서 70년대에는 각종 차별이 많았고 우리는 남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그 당시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에서 반식민주의 운동이 매우 중요하게 비춰졌던 것도 이유였습니다.
블랙팬더에서 어떤 일을 맡았습니까?
Yes, in the Black Panther Party, my job was communication secretary, and we started that in the Bay Area at the very beginning.
공보 담당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거나 홍보하는 일이었습니다. 블랙팬더에는 바비실 총재가 있었고 국방 담당에는 휴이 뉴튼, 문화 담당에 에밀리 더글라스, 그리고 정보 담당을 전 남편 엘드리지가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공보 담당 자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제가 맡게 된 거죠.
블랙팬더를 북한과 손잡았던 폭력 단체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Panthers was a believe in what we call self-defense. That self-defense is not necessarily violent. However,
블랙팬더는 정당 방위를 우선시했고 그렇다고 해서 꼭 폭력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폭력적으로 보는 이유는 마틴 루터 킹 등 기독교인들이 이끈 흑인 단체와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기독교 중심 단체들은 비폭력적으로 시위나 집회를 여는 방법을 연구한 반면 블랙팬더는 자신들을 방어하는 방법에 집중한 거죠.
군사훈련을 하기도 했습니까? 북한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루머도 있는데요.
Yeah, yeah. Well, in California, it was completely legal to have a weapon.
군사 훈련을 한 건 맞습니다. 또 당시 블랙팬더가 활동하던 캘리포니아 주에선 총기 소지가 완전히 합법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북한에선 군사 훈련을 받진 않았습니다.
소위 미국 제국주의와 맞서기 위해 북한과 손을 잡았다는 일각의 평가에는 동의하시는지요?
Yeah, yeah. That's kind of the concept. The Americans did not. Appreciate North Korea. They're aligned. They were aligned with South Korea.
그런 배경 때문이었던 게 맞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좋게 보지 않았고 한국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죠. 당시는 공산 국가들이나 이를 지지하는 국가들이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갈등을 빚었던 시기였습니다.
블랙팬더를 공산주의자들 모임으로 볼 수 있나요?
Well, no, it didn't. It was articulating a position of self-reliance.
아닙니다. 블랙팬더는 자기 방어와 자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한 것이지 꼭 공산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블랙팬더는 현실에 순응하지 않았고 비폭력을 추구한 다른 흑인 단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북한을 스탈린식 스위스에 비교한 적이 있으신데요.
Switzerland, I had spent some time in Switzerland. Switzerland is extremely neat, very, very quiet, extremely clean.
저는 스위스에서도 살아봤는데 스위스는 매우 조용하고 깨끗합니다. 제가 본 당시의 북한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지만 스위스처럼 매우 조용하고 깨끗하며 질서정연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스위스와 달리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스탈린식 스위스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그 뒤 인권 전문 변호사이자 법대 교수로 변신하셨는데 지금은 북한을 어떻게 보십니까?
Look. The man who is the grandson of Kim Il-sung, I'm sure Kim Il-sung would be terribly embarrassed by him.
김일성의 손자 이름이 뭐였죠? 제 생각엔 김일성은 그 사람 때문에 매우 부끄러울 겁니다. 제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김일성은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바보 같은 모습도 없었고 매우 진지했죠. 이젠 그 누구도 스탈린식 스위스라는 말을 쓰지 못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형도 죽이지 않았나요? 제가 1970년대 경험한 북한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던 것 같습니다.
1998년 사망한 전 남편 엘드리지가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I mean, we don't know. We don't know what is there. I just know what I read about. But it just seems like a horrible police state right now from what I read. The people trying to escape and people get killed for escaping.
잘은 모르겠지만 현재 북한은 끔찍한 경찰 국가 같습니다. 주민들은 탈출하려 하고 탈출한 죄로 죽임을 당합니다. 북한은 어느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곳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살고 있고 선택권이 있다면 다른 곳으로 갈 것 같습니다. 매우 이상한 기분입니다. 지금의 평양은 제가 방문했을 때의 평양과 너무 다릅니다. 이제는 그저 이상한 사회가 됐고 제가 46년 전 만난 사람들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접하는 정부만 보면 북한은 인권 문제의 악몽입니다. 군사 독재 국가라고 해서 꼭 국민들이 굶주리고 목숨이 위험하거나 지도자가 미치광이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군사 독재 국가라고 해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970년대 흑인 해방 무장 조직 블랙팬더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캐슬린 클리버 에밀리 대 법과대학원 교수로부터 당시의 경험 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인도와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행한 연설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지역 독립 움직임에 맞서서 자치권 회수에 착수한다는 소식. 또 제프 세션스 미 연방 법무부 장관의 의회 청문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어제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다고요?
네, 어제 워싱턴 시내에 있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아시아 정책에 대해서 강연하고 또 질문도 받았는데요.
예.
예, 중국과 중요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예, 중국은 비민주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들과 맺고 있는 것과 똑같은 관계를 가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중국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마침 이날이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막을 올린 날이었는데요.
예.
예, 같은 날 틸러슨 장관이 중국은 민주사회가 아니라고 비판한 겁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중국의 대외 정책도 도발적이고 약탈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어떤 중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겁니까?
예, 틸러슨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도발적인 행위를 계속하는 등 중국이 국제법과 규범에 대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예.
예, 또 중국의 경제적인 영향력 확대 노력에 대해서도 경계했는데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핵심 기구인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새로운 국제 금융 기구 창설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뭐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중국이 비민주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같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면 그렇다면 어디를 대안으로 이야기를 한 걸까요?
네, 인도입니다.
예.
이날 예, 강연의 주제가 마침 다음 세기 인도와의 관계 정립이었는데요. 틸러슨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세계 무게 중심이 인도 태평양의 한 가운데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이 평화와 안보, 항행의 자유, 자유롭고 열린 사회체제 같은 이런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 인도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쪽과 서쪽에 등불로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기여는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이 오히려 이웃 나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인도 태평양 지역의 많은 신흥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엄청난 사회 간접 자본 투자 수요가 있는데 이 중국이 제공하는 금융 규제가 거대한 빚을 떠안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예, 중국이 최근 이 아시아 신흥 개발국들의 철도를 놓고 또 도로나 다리를 지어주겠다면서 막대한 투자는 하고 있지만 이 대부분은 중국 국영 기업들이 사업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결국 해당 국가들의 빚으로만 남는다는 지적입니다.
예. 물론 이 자리가 인도와 관련된 회의였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야겠습니다만 틸러슨 장관이 중국의 여러 부분을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군요.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아시아 지역 안보 협력에 대한 구상도 언급을 했다고요?
네. 현재 일본, 인도와 진행 중인 다각적 군사협력을 더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호주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예, 특히 인도를 상대로 최근 가디언 무인기 판매를 승인한 일을 거론하면서 방위 유대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틸러슨 장관의 연설에 대해서 중국이 즉각 반응을 보였군요.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 중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중국의 발전과 또 국제무대에서 발휘한 역할을 미국이 객관적으로 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두 나라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력해서 양국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지역 자치권을 해소한다고요?
예, 스페인이 카탈루냐 자치구에 대한 통치권을 신속히 확보해서 헌법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예.
예, 이를 위해서 오는 토요일에 내각 회의를 소집해서 예, 헌법 155조에 규정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스페인 중앙정부가 이 자치정부를 직접 통제하겠다라는 건데 역시 카탈루냐에서 있었던 국민투표에 대한 그런 반응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달 초에 이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이 스페인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했었죠.
예.
예, 투표 참가자의 90% 이상이 독립에 찬성했다고 자치정부 측은 주장하고 있지만 이 스페인은 원천 무효로 규정했습니다. 카를레스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이 지난주에 이 공식 독립을 선언을 유보하고 대화를 제의했는데요. 하지만 스페인 정부는 이를 거절하고 오늘 오전 10시까지로 이 독립 선언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카탈루냐 자치정부 측은 독립을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까?
네, 푸지데몬 수반이 오늘 오전 10시 시한에 맞춰서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중앙정부가 대화를 피하고 억압을 계속한다면 독립 절차를 진행할 거라면서 카탈루냐 의회가 적당한 시점에 독립 선언문 표결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카탈루냐 정부가 국민투표 이후에 독립 선언을 이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스페인 정부가 이럴 경우에는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시키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자치정부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 해산시키고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할 수 있도록 한 이 스페인 헌법 155조 규정을 발동하더라도 이 상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실제로 효력이 생기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예.
예, 이에 따라 한동안은 자치정부와 스페인 당국 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고요. 카탈루냐 내부에서도 이 독립 찬반 양측의 시위가 계속되면서 혼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어제 연방 상원 청문회에 나왔죠.
네, 상원 법사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였는데요. 세션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해임 또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한 문답이 단연 화제였고요.
예.
예, 또 이민 문제와 성소수자 권리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언론들은 어제 이 청문회를 행정특권을 두고 격론이 오갔다 이렇게 보도를 했군요.
네, 이 행정특권이라면 입법, 사법기관의 정보 요청에 대해서 행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예.
예, 민주당 의원들은 코미 전 FBI 국장의 해임과 또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서 세션스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공개하라고 다그쳤는데요.
예.
예, 대통령이 해당 항목에 대해서 이 행정특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션스 장관은 이를 거부했는데요. 행정부 정책과 또 관행에 따라서 자신이 행정특권을 발동할 수도 없고 대통령과의 대화를 공개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예, 또 청문회에서 세션스 장관의 러시아 인사 접촉 문제도 이야기가 됐다고요?
네, 하지만 지난해 대선 기간에 러시아 정부 관리를 만났지만 대선 문제 등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고요.
예,
예, 대체로 확실한 대답을 피했는데요. 다만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이끌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와 면담한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어제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LGBT,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도 제기됐는데요. 미국 인권법은 성소수자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세션스 장관이 산하기관에 종교적 신념과 관계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지시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예, 세션스 장관은 이날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따로 연구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혔고요.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예. 이민 정책이라면 요즘 이제 논란이 많은 게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이 다카 제도, 그리고 또 이제 무슬림 국가 출신 시민이나 난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조치 등 이런 부분일 텐데 이와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세션스 장관은 다카가 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고요.
예.
예, 또 특정 국가 시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예, 또 용의자의 이메일 정보를 수집하려면 영장을 요구하는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고요. 정부기관에서 유출된 민감한 정보를 보도한 기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예.
세션스 장관은 모든 경우 다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내일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9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 남포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1도고요. 신유주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0도입니다. 수풍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20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3도, 낮에는 18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21도. 황해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21도. 용현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22도고요. 개성 아침에는 8도, 낮에는 22도입니다. 사리온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구름이 조금 낍니다. 함흥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21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15도고요. 청진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8도가 예상됩니다. 웅기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17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은 1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북부 해상에는 구름이 끼고 서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10월 19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 모든 것이 낯선 미국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When I came here, I couldn't speak English. No,
미국에 왔을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직업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죠. 하지만 제겐 희망이 있었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제는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의 정예부대인 혁명수비대는 오늘 미국과 유럽연합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의 적대적 접근에 맞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가속화할 것이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를 불인증하면서 추가 제재를 지시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이란은 그 같은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서방과의 핵합의에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방어용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중국은 어제 개막한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책 방향을 시진핑 사상으로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주석의 이름이 당헌에 명기되고 그의 권력이 더욱 공고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위정성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류원산 중앙서기처 서기 등 3명의 상무위원은 어제 열린 회의에서 모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당원에는 현재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만 명기돼 있으며 만약 시 주석의 사상이 이번 당대회에서 당원에 명시될 경우 이들과 같은 권위에 오르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미얀마 군부가 소수민족 로힝야족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어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로힝야족 인종청소 논란이 일고 있는 미얀마 라카인주 사태에 미얀마군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이런 잔악 행위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틸러슨 장관은 미얀마는 중요한 신생민주국가라며 미얀마 군부가 앞으로 나라의 장래를 어떻게 끌고 갈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군이 로힝야족을 조직적으로 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군인들은 로힝야족에게 마구 총을 쏘거나 마을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때문에 로힝야족 수십만 명이 국경을 넘어 인접국인 방글라데시로 도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의 자살폭탄 테러와 매복 공격으로 적어도 58명의 병사와 경찰관이 숨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방부에 따르면 어제 아프간 남부 칸다하르주 인근 군사기지에서 두 대의 차량폭탄 테러로 43명의 정부군 병사가 숨졌습니다. 사망자 외에 9명이 다치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번 공격을 가한 탈레반 측도 적어도 1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공격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한편 이날 아프간 북부 발크 지역에서는 탈레반의 매복 공격으로 경찰관 6명이 숨졌습니다. 또 서부 파라 지역에서도 탈레반의 공격으로 경찰관 9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영유아 사망률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숨지는 5세 미만 어린이가 여전히 하루 1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숨진 5세 미만 어린이는 전 세계적으로 약 560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1990년에 1,260만 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지만 아직도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어린이들의 사망 원인은 폐렴과 설사, 말라리아가 가장 많았으며 영양 부족도 전체 영유아 사망의 절반가량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 사망률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지난달 23일 실시된 총선 결과 노동당이 9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하면서 30대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어 그동안 연정 협상이 진행돼 왔으며 소수 정당인 뉴질랜드 제1당은 오늘 노동당과 녹색당과 함께 연정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7살의 제신더 아던 노동당 대표가 새 총리를 맡게 됐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여성이 총리가 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며 아던 총리는 150년 만에 가장 젊은 총리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던 신임 총리는 2008년 의회에 진출해 지난 8월부터 노동당 대표를 맡아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